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라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가 지난 이후에 그는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거기 위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거 안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아닌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전한 그의 복음을 반박하고 그리고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침투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혼란스럽게 되고 사람들은 정말 이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진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구원받는 게 충분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하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 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 중에서 어쩌면 이 책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나오기 이전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잘 정리되지 않은, 정립되지 않은 그 시대에 우리는 아주 뜨거운, 그 당시에 뜨거운 감자였던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고 토론했던 그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들, 그리고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한 편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전파한 복음, 그리고 지금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누가 자신에게 알려준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이 맞습니까? 라고 상담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내가 받은 복음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고 확인해보지 않았고 다메섹의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확실했기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그는 회심하자마자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 당시 교회의 리더들이죠, 야고보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했던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은 틀린 복음이 아니라, 틀린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들도 인정하는 복음이며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인정하는 복음입니다라는 논증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먼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여기서 14년 후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8절 말씀 여기 보면 그 후 3년 만에 라는 표현 보이세요? 18절에 이게 그 후 3년 만에 뭐냐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개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15일 정도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회심하자마자 사도들 만나러 간 게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이 사도들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면 1절에 14년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언제냐 하는 것은 신학자들마다 좀 분분한 의견이 다르지만 대개적으로 요 1장 18절,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3년 뒤에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했어요. 그리고 나서 14년 뒤에 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들이 있어요. 물론 다른 주장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이 시기적으로 좀 다릅니다만 크게 우리가 볼 때 그때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그럼 언제쯤이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과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맞는가?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 전체 교회가 모여서 함께 회의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에 참여한 거죠. 복음에 있어서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때에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누구요? 디도라는 사람 가지고요. 신약성경 보면 디도서라고 있죠. 디도서. 디도가 누구냐면요,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도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주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바울의 또 다른 믿음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게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잘 믿었냐면, 너가 여기 가서 목회 좀 해라, 이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가 여기서 좀 사역 좀 해줘라, 이렇게 바울이 보낼 정도로 믿었던 그 믿음의 사역자가, 동역자가 디도였어요. 근데 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출신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방인 출신이에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바울이 지금 총회를 참석하러 가는데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데려갔을까요? 이 사람이 산 증거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우리와 같이 임하셨다, 그리고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산 증거로 디도를 데리고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더 실증적으로 변호하고자 디도와 함께 같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여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자,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했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지를 이렇게 정해서 가잖아요. 그 연속성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계시, 주님이 가라 하신 그것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죠. 여기서 그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이방 지역에서 전파했던 그 복음, 어떤 복음이라고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 복음을 이제 예루살렘 이 총회에 제출하는 거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복음이. 근데 누구한테 했어요?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 읽었는데도요, 이게 내가 잘 이해했나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런 대목이에요. 유명한 자들을 사사로이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유명하다는 사람 하면 뭐 명예가 있는 사람들, 뭐 권력에 위치한 사람들,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어도 이 당시에 베드로, 그럼 사람들 다 알잖아요. 아,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 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유명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또 교회의 리더십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가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얘기하냐면,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이, 2절 말씀 보세요. 후반절에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내가 과거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그리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이 복음이,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가짜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셨던 계시, 올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들과 함께, 또 교회의 유명한 그 리더십들과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이 복음을 계속 나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자, 지금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래요? 헬라. 헬라라는 건 오늘 말하면 그리스.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가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포경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포피를 자름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을 때 그 주신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죠. 로마서 8장 암송 지금 이제 할 텐데요.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디도도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들려준 거죠. 자,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가 왜 이렇게 디도를 할례 받지 않게 했냐 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가만이라는 표현이요, sneak in, 몰래, 도둑이 밤에 몰래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걸어오는 거 있죠. 그것처럼 몰래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 가짜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저희가 가만히, 여기 또 있죠,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자유가 뭐예요? 더 이상 613개에 해당하는 율법의 조항을 모두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옛날의 그 구속에서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자유, 죄사함의 자유를 그 사람들이 빼앗아 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계속.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율법의 종으로 다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보시면 우리가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그 도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우리는 아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 교회 와서 제가 헌금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주일날 끝까지 남아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 공예배 하나도 안 빠지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한순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5절 후반절 보세요.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우리는 그런 잘못된 것,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우리는 타협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여도요,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해요. 한 부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의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돈도 자기 시간도, 겉으로 보면 참 신앙생활도 좋고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 교회에서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삶의 중심이 변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는 목적을 보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책감, 그것을 해서 어떠됐든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하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여서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보면요, 늦게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제 활동하고 헌금하고 예배 참석하는 거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환란이 찾아오면 반드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날 어떤 큰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싸움이 있을 때 갑자기 막 육적인 모습이 확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저 장로님이 왜 저러시지? 저 권사님 왜 저러시지? 저 목사님 왜 그러시지? 심지어 목사님들도 집사님 왜 그러시지? 아니 난 저분 저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하지 않을 때 왜 저런 모습이 나올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원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지푸라기라도 내 공로를 좀 하나 좀 얹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고 내가 좀 이렇게 해서라도 좀 내 의롭게 살고 남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고 그런 어떤 종교 활동으로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바울의 기준에 의하면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필요한 구원의 이유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가 그 613개의 그 율법의 조항을 100%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옛날의 언약은 끝났고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거기까지만 가시면 안 돼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자, 6절 함께 봅시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같이 읽읍시다.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명하다는 이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같이 이름만 딱 대면 알만한 이 당시에 유명한 교회 리더들이에요. 교회 핵심 멤버들. 사실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든지 안 유명한 사람이든지 뭐 교회에서 리더든지 아니면 그냥 멤버 중에 한 사람이든지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로치고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은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만났다라는 그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자, 6절 후반절 보세요.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너의 복음은 들어보니까 빠진 게 있다. 이것도 가르쳐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 너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맞다. 그 인정해 줬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갈라디아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형제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잘못됐어. 저 부족한 복음이야 그랬는데 자기가 예루살렘 총회에 가가지고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나눠봤더니 그들이 자기에게 너 이거 잘못됐는데 하고 수정해주거나 더 가르쳐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라는 거죠. 자, 7절 보세요.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오히려 바울이 사역 보고를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한 거죠. 그랬더니 아 저가 전한 복음이 맞다. 다른 거 없다. 우리가 전하는 거랑 똑같다. 다만 대상이 다른 거구나. 우리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바울은 우리가 국내에서 전하는 그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해외에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봤다라는 거죠. 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똑같다. 그렇게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누구의 사도로 삼으셨대요? 8절 후반절 보니까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 이게 바울의 또 다른 이 직책이죠. 해외에서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선교 사역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다 알아요. 이제는 얘기를 했고 소식도 들었고 소문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 만나서 또 얘기 들어보니까 더 잘 알게 됐어요.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기둥과 같이 여겨지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게바가 누구라고요? 베드로.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이고 게바는 아람어 이름이에요. 똑같은 사람인 거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인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났던 둘째 아들 야고보예요. 신약성경에서 야고보서를 썼던 그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는데 원래는 형이 무슨 메시아야 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아, 내 형이 메시아였구나라고 나중에 회심하게 됐던 이 사람하고 베드로랑 요한 세 사람이 교회의 기둥 같은 아주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악수는요 단순히 그냥 하이 하는 그런 악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고 당신과 바나바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군요, 사도로 부르셨군요 하는 인정해주는 그런 약속인 거죠. 동역의 약속인 거죠.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는 것이라. 자, 2장 1절부터 10절의 이 흐름, 이 논지를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왜 지금 이 장면을 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전한 복음이 틀렸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전한 복음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내가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나눠줬는데 내게 더해준 것이 없고 너 복음이 잘못됐다, 너 교리가 잘못됐다, 너가 전하는 거 부족하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그들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 사도권 다시 회복하는 거죠. 여기서 또 너, 여러분들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데 사도라고 인정해줬다 저들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이야기.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바울 목사님,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 여러분들은 이제 해외로 나가서 선교할 것을 우리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외 선교사로 부른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다만 이거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근으로 인해서 여기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선교하지만 국내에 이 가난한 사람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10절에 나도 본래에 힘써 행했다. 그들이 부탁하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에 나 계속 힘써왔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그 예루살렘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옮겨가면서 헌금 거두잖아요. 헌금 모으잖아요. 우리 예루살렘 살아가는 그 우리 성도들 돕자 해가지고 헌금 모아서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달하는 장면까지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신약성경에서 제일 최초로 기록된 책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말해요. 복음서가 AD 61년에서 70년경에 만들어졌을 텐데 갈라디아서는 아마 AD 한 50년 전경, 그러니까 복음서가 아직 쓰여지기 전 10년 전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유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엔 복음서가 없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1절 읽으면 우리는 아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 이런 거 알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아니야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야, 더 얹어야 돼, 지푸라기라도 너의 공로를 얹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틀린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시로 주신 복음이며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도 동일하게 전파하는 복음이며 온 교회가 함께 같이 증거하는 복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사도들에게 전파해 주신 복음,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사함을 위해 죽으신 나의 영혼의 구원자요, 여기까지만 고백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 삶의 무엇 되시며 주인 되심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이 복음, 이 복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복음을 담대히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만일 우리가 율법의 613개의 조항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우리 중에 그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 곧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자유의 선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도 아니요, 율법의 종도 아니요, 죄악의 진노의 자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이게 웬 은혜요, 이게 웬 사랑입니까?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감격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냈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전도자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